여러 군데를 오늘 방문하셨다가 마지막으로 용산에 오신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앞에 청해서 우리 쌍용경찰 이야기 또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원회 권지영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우리 다섯 분의 열사들께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신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아직도 뻔뻔하고, 그 부도덕한 얼굴을 들고, 용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다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일을 평택에서 다시금 똑같이 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오히려 그 용산의 유족, 유가족 분들한테 제가 위로를 받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그 조합원들이 제 남편이 있는 포장공장 옥상으로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기 위한 컨테이너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테러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전자총을 조합원들의 얼굴에 발사를 해서 그 낚시 바늘처럼 생긴 그 총에 그 침이 이렇게 얼굴에 박혀서 그 조합원이 수술을 하셨고요. 주먹만한 쇠구슬을 날리고 대형 쇠총을 쏘면서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용역 깡패와 용역 경비업체 직원들이 경찰 방패를 들고 경찰의 삼단봉을 들고 경찰의 비호 아래 경찰과 번갈아가며 그 안에 안에 있는 조합원들을 죽음으로 물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공격이 시작된 지 3일 동안 잠한번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냥 일자리를 지키자는 것뿐인데 억울하게 일터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뿐인데 물도 끊기고 식료품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스도 끊겼습니다. 부상자가 50명이 넘는다는데 의약품도 집어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교도소에서 밥을 주는데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식료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며칠째 주먹밥 한 개씩 먹으면서 그 안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같이 좀 살자고, 같이 일해서 좀 함께 살자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죽으라고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 조합원들이 공장, 도장 공장 벽에 대화를 안할 거면 차라리 다 죽여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살자는 것이 제 남편의 요구였습니다. 저희들의 요구였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죽으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용산인사처럼 이런 인간으로서 버리면 안 되는 잔인한 짓이, 더 잔인한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저희 엄마들이 지금 할수 있는 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께 평택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관심 가져주십사 호소 드리는 것밖에 없어서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 집을 잃지 않겠다는, 내 주거지를, 내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그런 너무나 소박하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우리의 요구가 너무 쉽게 밟히고 너무 쉽게 무시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그것조차 것조차도 다 모르게 철저히 무시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밝겠다면, 이렇게 못 살게 굴겠다면 저희들도 용산의 문제, 그리고 미디어 악법, 그리고 쌍용차의 문제까지 모두 함께 그렇게 저항해서 꼭 그 오만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해서 모두 이겨서 함께 다 같이 크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또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할 길이 없네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힘내시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줍시다. 지금 여러분은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생생한 사실 보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 KBS, MBC, SBS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어저께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 이제 편집국장이 또 언론 사주가 원하는 내용의 보도만 할 수 있다면 대부분 국민들은 자기가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텐데, 이렇게 끔찍하고 애절하고 속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보도국에는 금칙처럼 여겨지는 격언이 있는데 이런 격언이라고 합니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과 같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비록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도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까 우리 강론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6개월이 넘도록 매일 이 자리에 애절하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 매체가 얼마나 됩니까?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6개월이 됐는데 심층 취재 한 적이 있습니까? KBS, MBC에서 6개월이 된 이 용산 문제 애절하게 이 문제 우리 함께 보자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까?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언론 매체가 공정한 언론 매체이고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구인 사람에게는 용산은 이미 사라진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여론에 의해서 크게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의 정도, 가치관도 이 여론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노한나 우리 철거민 식구께서 내가 정말 선거를 치룰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주 용기 있게 고백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남일당 본당이 그저 기도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의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이고 교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잊혀졌던 또 그 같이 있었던 민주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공동선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양심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과 나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무엇인지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이 남일당에 오면 이것의 가치가 더 선명해지고 그 가치의 무게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학교이자 교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그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죄가 있는데 그 가장 큰 대죄는 피눈물을 흘리는 이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없이 밥 잘 먹는 무정의 죄가 우리가 짓는 가장 큰 대죄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써늘했어요. 사실 용산의 문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참혹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이 날치기 악법, 미디어 관련 악법이 날치기로 통과됐는데도 무덤덤하게 내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우리의 세태, 쌍용 자동차에서 들으신 바처럼 50여 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800여 명의 노조원들이 지금 제2의 용산 참사와 같은 참사를 목전에 두고 물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아무것도 없는, 식량도 의약품도 없는 상태에 고립되어 있는데 죽으라고, 가난한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이 상황에서 나는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밥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은 사실은 엄청난 죄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답답함과 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조속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제2의 용산, 제3, 제4 용산은 계속 예비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이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정신나간 통치, 이명박 정부의 그나마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시는 안전장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이 자리에 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는 그 마음 못지않게 평택 쌍용 자동차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사 마치겠습니다.